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의라는 이 단어만큼 정의하기 힘든 말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뭐 정의가 무엇입니까? 뭐 옳은 것.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뭐 사실 설교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철학에서 정의를 다루는 사람들을 정의론자라고 하는데요. 현대의 논의는 참 어렵고 복합적입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는요, 정의는 곧 해체다 라고 주장하며 이 기존의 관습과 법을 해체하는 작업이 곧 정의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 역시 정의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의미, 정확히는 의미 자체를 좀 벗어난 탈의미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철학자는요, 이런 의미에 공감하면서 불가능의 가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것. 뭐,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정의하기 어려운 여러 의미들이 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그 실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의를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마도 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 아침부터 봉창 두드린 소리 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참고 견디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집을 쳐라 이면 나는 못 참겠다 하는 분들은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의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 일평생을 바쳐도 논문 몇 편 쓰냐 마냐한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에 대한 연구하는 분과를요, 철학에서 그 정의론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론을 공부할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신뢰 중 하나가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더들리와 스테픈스의 재판입니다. 1883년에요, 그 호주의 변호사 한 명이 그 호주에서 영국 요트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요트 이름이 미뇨넷이었어요. 멀리까지 배달해줄 선원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호주까지 가려면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 쭉 돌아서 그 호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이 변호사는 운송해줄 선원을 이렇게 마침내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에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선원이요, 시드니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1884년 5월 19일에 여기서 멀지 않은 사우스햄튼이죠. 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사우스햄튼 항에서 출항합니다. 근데 출항한 지 7주가 가까이 된 이제 7월 5일쯤에 이 큰 파도를 만나서 이거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 선원들의 말에 따르면 배가 침몰하는데 5분 채 안 걸렸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몹시 급박했겠죠. 거의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네 사람은 구명정에 옮겨 탑니다. 이 타고 보니 턴입, 우리 턴입이라고 하죠. 그 순무 통조림 두 개하고 이 항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만 챙기게 된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처음 사흘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 통조림 두 개 중에 하나 그 순무 통조림을 까먹습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그 스테픈스란 기술자가 기관사입니다. 기관사가 옆에 바다거북이가 한 마리 지나가는 것을 헤엄쳐가는 것을 보고 그걸 들어갖고 구명쟁에 가져와서 함께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 남은 순무 통조림 하나와 그 바다거북이 피를 나눠 마시고 네 명이 똑같은 무게로 이 거북이 살을 나눠 먹습니다. 나중에는 이 거북이 뼈까지 다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일날 8일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 네 선원 중에 제일 어렸던 애가요, 17살짜리 그 리처드 파커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사우스햄튼에 가면 그 묘비 명이 있습니다. 그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혼자 고아였어요. 바닷물 마시면 이 탈수 증세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일 동안에 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탈수 증세로 쓰러져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선장이었던 더들리가 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 죽이자라고 제안합니다. 한 사람 죽이면은 나머지 세 사람이 살수 있다라는 논리지요. 이 거북이를 잡았던 스티븐스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선원 중에 한명 브룩스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도 이 바닷물을 마신 이 파커라는 소녀는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그 이튿날 파크가 죽어버리면, 아이, 뭐, 사람이 죽으면 그, 못 먹잖아요. 그 피를 마실 수 없게 된다 싶으니까, 이 브룩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더들리와 스테픈스는 가지고 있던 그 주머니 칼로, 이거, 허벅다리의 경静脉을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피를 나눠 마시고, 인육을 먹습니다. 이런 행동에 반대했던 브룩스도 함께 먹습니다. 물론 그 더들리와 스테픈스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이지만, 어쨌든 먹긴 먹었습니다. 이세 선원이 파커를 나눠 먹던 3일째가 되던 날, 그 지나가던 독일 배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딱 24일 만에 구조되지요. 구조돼서 저기 땅끝 마을 그 코널 지방이지요. 코널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이 처음에 제비 뽑기를 반대했던 이 브룩스는 이 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수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픈스와 더들리의 행동이 영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지요. 이 코널 지역에 그 있는 그 엑시터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파커를 직접 죽인 스테픈스와 더들리는 피고인으로 나머지 선원 브룩스는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여론은요, 압도적으로 무죄였습니다. 이 배심원들도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무죄의 근거는 바로 이 공리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제레미 벤담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뭐 제일 유명한 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한 명이 죽어서 세 명이 사는 것이 네명다 같이 몰살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사상이죠. 이 문제가 많은 사상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통용되는 사상입니다. 실제로 미덕으로 묘사될 때도 많지요. 뭐 예를 들면은 참호 안으로 뭐 수류탄이 들어왔는데 한명 용감하게 그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가지고 나머지 수호대원들을 구하는 뭐 그럴 때는 이것이 미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여론에 비해서 이 검사 측은 단호했습니다. 더들리와 이 스테픈스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결국 법정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둘에게 교수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이 여론의 압박에 이들은 결국 감형돼가지고 6개월 만에 출소할 수 있게 됩니다. 뭐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에서만 보더라도요,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 뭐 쉽지 않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앞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리차드 파커의 그 형님, 같은 경우 형님도 이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 이게 뭐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것이 납득이 갔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론들이 섞여 있고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들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죽어가는 어린 소년 잡아먹을 수 있어. 그뭐 그래서 나머지 선원감은 세 명을 모두 뭐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네명 모두가 바다에서 그냥 말라 죽었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그뭐 약한 순서대로 한 명씩 희생시켜 나가야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99마리 놓아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치질로 길을 나선 목자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정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 이런 말할수 있겠지요. 아무리 다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요, 애초에 현대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인은 무조건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제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금세 반박되지요. 뭐 예를 들면 정당방위 같은 것도 있고요. 특별히 이 전쟁 같은 것은요, 대표적인 이 정당화된 살인 아닙니까? 이 구국의 영웅, 뭐 이순신, 뭐 우리나라 공화한 영웅이지요. 우리에게는 정의이지요. 그 정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장에서의 살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왜군들을 죽였는가? 뭐 실제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 부하도 여럿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군율로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웅 누굽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윗. 예. 다윗이 손에 묻힌 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윗 역시 이 전장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고 살인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칙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무조건 불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칙으로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은 온통 살인자죠. 뭐 어딜 가면 뭐 다 죽이라, 몰살시켜라. 뭐. 지난해 가을에 개봉한 이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명작이에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중에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요. 그 양심적 집총 거부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 집총 거부자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가되 이 사람을 죽이는 총은 들지 않겠다라는 이 신념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기를 들지 않고요. 75명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영화 끝부분에는 실제 그 인물들, 그 당시 그 사람이 구해줬던 인물 병사들,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은요, 자원에서 입대하는데 총은 들지 않고 그 메딕이라고 하죠. 의무병 역할만 하겠다라고 합니다. 원래 의무병도 총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상관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제대를 강권합니다. 야, 네가 총을 안 드는 것은 같은 편을 죽이는 거다. 그래도 이 제대하기를 거부합니다. 아, 난 제대 못합니다. 강제로 제대시키려고 하지요. 막 폭력도 쓰고요. 너 제대해라. 내일이면 제대해라. 하지만 이 끝까지 버팁니다. 나는 제대 못한다. 하지만 이 영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 상관의 말은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전장에서 총을 안 드는 것, 내 옆에 동료를 죽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과 같은 원칙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논해지지도 않습니다. 비록 살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그 기준이 될 수 없지요. 앞서 말한 더들리와 스테픈스의 재판이 있을 당시에 영국 사회는 공리주의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최대 자수의 최대 행복. 네 명이 다 죽는 것보다는 한 명 희생해서 세 명 사는 것 낫다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의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상에 발끈해가지고 만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죠. 뭔지 아시겠는가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예. 2차 대전에서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8명의 그,으로 구성된 이 특수부대원들을 파견합니다. 그 영화에서 스필버그 감독이 내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새파란 젊은 놈 한 놈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이 죽어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뭐 대부분 다 죽지요.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그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당한 죽음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지요. 이 이야기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내 한 명, 나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는구나. 나 하나 구하자고 여러 명이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국가가 믿음직할 수 있습니다. 듬직할 수 있습니다. 나 한 명 위해서. 만일 어떤 국가가 있는데요, 나한테 야, 네 명 다 죽는 것보다 너 하나 희생하고 세 명 사는 게 안 낫겠냐라고 한다면 그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까? 하지만 구명정 위에서의 상황은요, 또 간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 명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전히 이런 공리주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병원. 뇌사 판정이 나면요, 가족들은 강한 압박받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 분위기로 엄청나게 압박을 준대요. 미처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타이밍 놓치면은 장기기증 못한다고,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고. 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탑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식수습 받고 싶고. 뭐 기다린다고 뇌사에 빠진 환자가 살아나리란 법도 없고, 이럴 때 우리는 또 공리주의에 호소합니다. 뭐 뇌사에 빠진 사람 안 됐지만 그래도 그분 덕에 우리 부모님, 우리 아들 빨리 이식수술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이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러 여러 명이 목숨 걸고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국가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의 원리는 규정되기 어렵고 상황에 따른 판단도 논란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정의에 대한 복잡한 담론을 살펴본 까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에서 정의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시편 58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총 6편의 믹담시가 있습니다. 16편과 또 56편에서 60편까지입니다. 16편은 따로 좀 떨어져 있는데요, 56편에서 60편까지는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시가 어떤 뜻인지는 모릅니다. 이 믹담이라는 뜻은요, 손으로 기록했다 또는 기록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잉크, 뭐 혹시 혹은 염색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어근을 또 추측해보면은 금이라는 단어도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라는 것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붙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믹탐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있었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알다스헤시라는 용어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 자체의 뜻은요, do not destroy, 그러니까 멸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이 또한 기록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시의 지금 운율을 말하는 것인지, 이 악기 연주법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표제들은 성경 원문이 아니니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실상 저주시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저주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8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앞에 장 57장과 59장에서요,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의 원수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아마도 사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고 그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확실치는 않습니다. 본문 1절은 통치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요, 이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들 있죠. NIV 버전 같은 것. 이런 거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NIV 같은 경우는 이를 룰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통치자들이나 이 NIV의 룰러를 생각하면은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뭐 예컨대 뭐 왕이라든지 판관이라든지.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엘림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 누구죠? 예, 하나님. 하나님.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엘로힘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단수명사예요. 즉,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의 이 복수 형태, 그 영어로 치면 S가 붙은 것이요, 엘림입니다. 엘림.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통치자들아라고 번역된 것은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RSB 그 버전 같은 경우는요, 이 영문법보다는 이 원래 적혀있던 언어,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어, 그 문법을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보면은 소문자로 God라고 해서 이렇게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왕을 뜻하는 이 통치자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뜻하는 의미에서 통치자들아라고 번역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뭐 드립다 읽으면 착각하기 쉽지요. 마치 꼭 지상의 왕을 뜻하는 것 같지요. 예, 다윗은 먼저 하나님보다 못한 이 신적 존재들을 향한 외침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었지만 그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들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예컨대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단어도 엘림입니다. 이 신들이라는 말이지요. 즉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존재들이 어찌 정의를 말하지 않는지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2절을 보니까 이들이 행하며 이 땅을 강폭해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드디어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빗나간다라고 합니다. 우린 특히 성경 읽으면서요, 신학적 개념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구절에서 어떤 부분들은 여기 좀 유추되는 것이 있으니까 원죄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지금 다윗은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악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원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원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개념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우리가 맥락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 원죄를 어떤 상황이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강도를 법정에 세워두고요, 당신의 이런 저러한 행위는 몇 조 못항에 의해서 징역 뭐 몇 년입니다라고 선고할 수는 있어도 당신은 원죄 때문에 이러이러했네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죄는 신학적인 개념으로요, 우리의 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일상생활에다가 그걸 막 드립다 적용하거나 우리가 뉴스에서 마주치는 악에다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이 되면요, 그야말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뭐 우리 모두 죄인인데 뭐 이런 말 할 수 있나?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원죄를 보시고 모두가 죄인이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의인과 죄인을 명쾌히 그것도 매우 세밀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물며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판사, 보통 판사들 하지요. 똑똑한 사람이 판사해야지요. 왜요? 죄를 구분해야 되니 경범죄를 구분하고 중범죄를 구분하고 정범죄 중에서도 뭐 몇 년은 뭐 어떻고 어떻고 구분하려면 지혜로운 자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세밀한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극악한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지 평범한 범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극악하냐 하니 뱀의 독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뱀은 코브라입니다. 이 술사라고 하면요 코브라를 다루는 술사들을 말합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이 맹독성의 코브라를 갖다가 이런 꿀단지 같은 데다가 넣고 다니고 막 피리 불면은 막 코브라가 뺑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 그런 술사들을 지금 말합니다. 이 4절을 보니까 이 보통 코브라가 아니가요. 이 귀를 막은 독사 같다 합니다. 5절에서 말하듯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귀가 막혔으니 못 듣는 거지. 아무리 대단한 능력 있는 이 뱀을 잘 다루는 술사라고 할지라도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코브라를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피리를 분들 뭐 코브라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 코브라 자체는 얼마나 그 무서운 뱀입니까? 그런데 통제가 안 됩니다. 바로 통제가 안 되는 독사와 같은 이 악인들에 대한 토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는 악도 이러합니다. 귀가 막혀서 이 통제할 수 없는 코브라와 같습니다. 누구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진 코브라처럼 이 시대의 악한들도 누구라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자주 목격합니다. 때때로는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무력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기도 하지요. 이 작은 촛불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소망하면서 나갑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은 역사적으로 잊혀지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의가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전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정도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좀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왔을 따름이지요. 완전히 똑같은 출발선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차이는 안 났으면 좋겠다. 뭐 내가 낸 세금이 이 권력자의 주머니가 아니라 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입니다. 부자급 빼앗아서 너도 나도 똑같은 평수에 뭐 같은 자동차 사고 살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이 노인들이 가스비가 없어서 이불 속에만 누워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한참 자라날 아이들이 뭐 돈 없어서 삼각김밥과 이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부입니다. 뭐 이 정도가 제가 보니 촛불을 든 시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 그야말로 현실적인 정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꿈꾸는 이 다윗이 지금 묘사하는 꿈꾸는 정의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실제로 6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잔혹하고 강렬한 저주입니다. 여기서는 촛불 집회에서 볼 수 있는 평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1절에서 엘림, 즉 신들을 불렀던 다윗은요, 이제 6절에 이르러서 엘로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악인의 이빨에서 그 악인의 그 생이, 생리를 뽑아버려달라고, 빨리 흐르는 급류처럼 사라져버리게 해달라고, 심지어 8절에서는 유산된 아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꼭 교양 없는 인간이 마구 이 욕짓거리를 내뱉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요즘 시대는 사형제도도 폐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이처럼 잔혹한 저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당혹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상식과 내 교양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 이 다윗도 이 형편없는 인간이네. 야, 아무리 원수라도 이 생리빨을 뽑는 고문이라니 막 화형을 시켜달라고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그 정도 교양 있는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의 생각이 이미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 혁명 때 이 파리 시민들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21세기 한국에서는요, 헌법재판소의 이 간결한 주문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뭐 프랑스 사람들은 야만인이라 가지고 그랬고, 뭐 우리는 매우 선진적인 이 민주주의 국가라서 이럴 수 있었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정의론의 문제처럼 다양한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굳이 왕의 목을 치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한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표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윗이 바라는 상황과 정의에 대한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잔인한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자 다윗이 노래하듯이 우리가 따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의 생리빨 다 뽑아주시고요, 하나님. 물결처럼 휩쓸게 해주시고요. 엄청 뜨거운 불에 활활 타게 해주십시오.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낙태돼서 죽은 아기 같은 운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따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현대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북한만 해도요, 공공연히 처형이 일어나고 불과 얼마 전에는 그 말레이시아의 그 큰 공항에서 김정남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뭐 11년 전 이야기예요. 뭐 런던에서는요, 푸틴의 지시로 이 러시아 요원이 암살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하이드파크 쪽에 그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그 밀레니엄 호텔에서 그 홍차에다가 방사능을 타가지고 그 호텔 방과 화장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갔대 탔던 그 런던의 그 2층 버스 모두 그 방사능에 오염된 걸로 나와서 뭐 런던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요 언제나 거대한 악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힘들 때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꼴을 보는 것이 옳은지 못 본 척 넘어가줘야 되는 것이 옳은지 헷갈릴 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 최종적인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해서 네 명이 그냥 싸그리 다 굶어 죽는 것이 옳은지, 한 명 희생해서 세 명이 사는 것이 옳은지, 라이언 일병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지, 그 한 명 위해서 남의 집 귀한 자식 여덟 명이 목숨 걸고 귀한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나을지 우리 손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학 시간에 또는 철학 시간에 배우는 경험과 지식은 이 경우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논쟁뿐입니다.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찬성하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반대하고 몇 배 몇의 비율이 나와서 이런 결정을 한다. 정의를 정의하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논쟁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일상적 사회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나름대로 과실 비율 따질 수 있으며 또 직책 남용이나 뭐 횡령과 같은 이 사회 부조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권력자에 대항해서 촛불을 들고 나가야 할 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거대한 악에서 그리고 너무도 복합적인 이 구조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력할 수 있습니다. 촛불조차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촛불을 들고 항의할 대상이 없는 악도 있는데요. 뭐. 그런 악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마음의 위안을 줍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서도 정의를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의를 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때조차 알 수 없지만 11절의 말씀대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온 천하 인류가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이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자의 표본입니다. 수학에도 뭐 7대 난제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뭐 부엔카레의 추측 이런 거는 풀리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난제들이 몇십 년 지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풀었다고 주장하는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늘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판명이 나서 문제지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달려들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뭐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면 nothing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허심만 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와중에 얼마나 이 물리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공식들이 탄생하게 됐습니까? 우주공학이 발달했고요. 물리학이 발달했고. 다 그런 난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 하다가 그 막상 그 난제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 연구 과정 중에 발달된 것들 아닙니까? 플레밍 같은 학자 유명하죠. 그 연구실에서 원래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옥스퍼드 팀이었죠. 그런데 그 우연히 이 포도상규근 배양극이에 그 곰팡이를 발견하게 된것 아닙니까? 거기서 항생제의 그 아버지 그 페니실린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 곰팡이 붙들고 연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험실 너무 깨끗하게 치우지 말라고. 이 플레밍 같은 이들이 실험실 청소도 안 하고 막 엄청 더럽게 써가지고 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이 포도상규근을 오랫동안 방치해둬가지고 그것도 우연한 타이밍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사람은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크 데리다 같은 철학자는 그 고민의 과정 자체가 정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민도 하고 촛불도 들고 논쟁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자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답은 알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 단한 가지, 우리가 지금은 뚜렷이 볼수 없는 정의를 우리는 지금 찬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러한 고백, 온 인류의 입에서 반드시 올 것이 그 나올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이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못해도 날마다 정의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또 시편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58편 살펴보았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도 또 정의를 찬양하기 그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수 없다고 포기하고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는 게으른 종의 모습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투쟁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조금씩 더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씩 더 나은 사회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의 한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에 불평하지 않고 주님 주실 약속 굳게 믿고 날마다 정의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